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메시지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2월을 맞이해서 성탄 시즌에 들어왔죠. 한 해의 교회 절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성자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양쪽 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림절에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리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예수 강림절은 대강절이다. 그래서 아 클 때자를 써서 성탄절은 큰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은 비교적 작은 강림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자로 대강절의 그 대자는 클 때자가 아닙니다. 대피하다, 대접하다, 대우하다, 대기하다 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클 때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를 사용해서 대강절입니다.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절과 달리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는 절기를 기다림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표기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가 참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였죠. 신약시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신약시대는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신약시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그 마지막 때이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쁩니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다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소망이 됩니다. 또 힘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기다림 없이 있었을 때 절망에 빠졌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과 과거에 대한 감사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해 성탄 시즌에 들어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강절의 의미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주신 주의 종의 노래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물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신 그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어떤 신분과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어떤 목적과 어떤 행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신지를 참 구체적으로 그 750년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또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해 힘을 얻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주의 종의 노래 그 첫 번째 부분을 봤죠. 그리고 그 서론의 말씀 중에 그 네 편의 주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의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확실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등분으로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부분을 특히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단락을 나누는 그 부분을 부분에 뭐 몇 장 차이가 있는 그런 견해들도 있지만 결국은 3등분으로 나누는 것이 확실합니다. 1장에서부터는 이사야 선지자 그의 시대 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이 적어도 37장까지 가서 38장, 39장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시대 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대상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5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56장에서 66장까지 이 말씀은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다니엘의 시대와 그 너머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70년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바로 그 세대를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단락의 세 가지 주제는 복음에 대해 주제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십자가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곧 이사야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이제 우리 시대 때 대표적인 학자 중에 알렉트 모티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3년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아일랜드 출생으로 영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알렉트 모티어 박사님이 이사야서 그 말년에 신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다가 말년에 구약에 집중을 하시고 또 이사야서를 굉장히 집중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이사야서 책을 보면은 이 세 단락을 아주 귀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제목을 붙이십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왕에 대한 책이다. The Book of the King이라고 합니다. 둘째 단락은 종에 대한 책이다. Book of the Servant. 셋째 단락은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에 대한 책이다. The Book of the Anointed Conqueror. 왕과 종과 정복자, 그 개선장군 셋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그 말씀입니다. 첫째 단락 왕에 대한 책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셋째 단락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의 책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날, 새 시대가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둘째 단락 종에 대한 책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종의 노래 네 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의 대속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감당하신 어려움과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첫째 노래에서 첫 번째 노래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을 봤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실천하시는가? 공의와 자비.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공의와 자비를 손색 없이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첫 노래 42장의 노래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노래 49장의 두 번째 노래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걷게 되는 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대상으로 다가가셨던 이스라엘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걸으신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종의 길에 대해서 오늘 남은 시간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을 가리켜서 그가 이스라엘이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놀랄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문법적으로 지난 첫 번째 노래와 좀 다른 두 번째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 주의 종은 그는, 그가 3인칭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묘사를 한 노래이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주의 종이 나, 내가, 나에게 1인칭이 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가 주의 종 두 번째 노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또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좀 더 이걸 다듬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또는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미광한 살을 만드사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개역개정에서는 내 영광을 너의 속에서 나타낼, 너의 삶을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날 이스라엘, 그것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실 약속의 구원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미 있는 이름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킨 명칭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로 형성이 된 그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한 민족의 이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곧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놀라거나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서 주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조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정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이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조명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빛에 관한 단어이죠. 빛에 관한 행동입니다. 무엇에 빛이 비추어졌는가? 하나님의 참모습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면 주위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이 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그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늘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과 표정까지도 하늘아버지와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신 분이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나의 종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름을 하고 그가 와서 이제 나에 대한 진리를 너희들에게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있는데 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이미 이스라엘로 불리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추적해 보면 우리가 멈추고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 지금 49장에 있지 않습니까? 48장에 가보시면 제가 1절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 언약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한때 구약시대 때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구약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시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면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지 못하신 영광을 그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이스라엘과 종 이스라엘을 이처럼 대조하시는 48장과 49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주여, 저도 종 이스라엘처럼 순종하거나 공의를 행한 자가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처럼 죄 중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분명한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성품, 저의 행실, 저의 삶의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을까? 그런 적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민족 이스라엘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버리실 수 있었어요. 언제라도 그들을 단념하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유대 땅으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범한 것은 죄뿐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드리지 못한 영광을 이 종 이스라엘 통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불의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의 종 이스라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짐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되지 못한 의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죄의 무게를 지게 하시고 그분을 처벌하십니다. 그분을 정죄하십니다. 그분을 저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그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대강절 때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민족 이스라엘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의로운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나의 죄짐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회개하고 감사드리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종이 사역하는 중에 감당하는 어려움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종의 모습으로 그 선하고 의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시면은 그런 주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또는 참으로 나의 신원이 또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4절의 그 초반을 보시면은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내가 의미 없이 힘을 이렇게 쏟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로 가서 그 신약성경을 출발하는 사복음서를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거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간신히 한 가지를 찾자면 제자들에게 불평을 하시죠. 너희가 나랑 이렇게 오랜 기간을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떡에 대해서, 그 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더디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은 말씀을 여기다 어떻게 좀 갖다 붙일 수는 있다고 해도 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불평과 호소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분이 그런 불평과 호소를 하셨다는 말씀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을에서 날 것이다.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 없이 초자연적으로 아기를 가져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아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궁황에서 우렁차게 선포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몇 명이나 그분을 구세주로 맞이했습니까? 몇 명이나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환영했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의 숫자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결국 성탄의 밤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 숫자는 우리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주의 부모, 양치는 자들, 동방박사들은 몇 달 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안에서 정작 예언된 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 그저 천사의 알림을 통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을 그 푸대접을 그냥 외면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본문 7절을 가시면 그 내용이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 표현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를 구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뒤로는 이제 종의 모습이 묘사가 되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 고관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외면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박해와 버림을 받으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은 주의 종 두 곡,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하고 무심했던 사람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분주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오셨는지도 모르고 베들레헴 고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이 아닙니다. 어느 고을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버클리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 모습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경배와 감사를 또 찬양과 섬김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 성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갈 길을 갔거늘 다들 자신의 절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대속자가 오셨는데도 환영하지 못하고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시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참남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 전혀 감동이 없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의 그 기도가 4절에서의 기도가 지속됐다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이죠. 수고하는데 헛되다.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잠시 후에 보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개척한 그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제 가깝게 계신 분들 또는 책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아 이거는 좀 배우면 안 되겠다라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무언가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약 3, 4년간 열심히 사역한 후에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떠나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소위 은사라든지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같은데 전도자라는 그 직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떤 한 교회에서 전도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돕고 또 그 교회가 정착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것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회의를 느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회의를 느껴서 교회로 옮겨서 또 개척을 하고 하는 이분들의 그 성향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마음을 가진 교우들과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초반에 시작을 하다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첫 시즌 때 가졌던 열정과 뜨거움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전도의 목적으로 교회 행사들을 치르는 것, 또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 이건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신나고 엄청난 일처럼 여겨지는데 목회는 그런 면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그 사역을 보면 그렇게 신나고 죽은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굉장히 평범한 일들도 있고 그런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하는데 별로 진전이 없는 그런 교우의 경우, 그렇다고 상담을 안 하나요? 또 같이 앉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해야죠. 교회 우리 예배 때마다 셋업을 하고 또 다 끝나면 그것을 다 청소하고 셋업 청소, 셋업 청소 모일 때마다 반복이 되는 모습들, 입원한 교인들 병원 방문하는 일들 등등 반복적이면서 진전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일들이 사역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목회 사역의 그 토탈 패키지 안에서 열정과 뜨거움만을 체험하려고 그것을 쫓아다니면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 개척을 반복하는 그 모습 안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배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학생으로서 학업 속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임팩트가 있는 일들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글로리 데이가 다 지난 일들, 그것을 그저 관리하는 일, 누군가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 우리가 회의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정말 마음이 맞아서 언제나 힘있게 같이 가정을 일궈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무덤덤한 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무덤덤한 날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임팩트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못 찾으면 다른 가족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임팩트 있고 화려한 일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에게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49장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정녕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부분은 우리 개역개정에서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야곱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절이 분명히 양쪽 번역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냐,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나를 온전히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일의 진전을 판단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시다. 내가 때로 권태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권태감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데 그런 이 일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확실하다면 이 일은 귀하다.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하고 누군가가 바르게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면 이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임팩트가 있는 것까지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결실은 하나님의 때에 맺으실 것이다. 이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실망을 하실 때가 있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끝내 수고만이 아니라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주님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는 고난과 노고를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역 후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5장에 보시면은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를 맞이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만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체 목적에 봐서는 작은 일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그 하반부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순종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날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주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한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할 날,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이 귀하다는 것을 만방이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 높은 관원으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그분의 공로를 높일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대강절의 의미처럼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에는 기다리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덜 된 우리들, 아니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의 성화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회개할 것이 너무도 많은 나의 모습처럼 나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받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주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성화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또 내가 나의 성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옆사람,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 가족, 교우, 그의 성화를 기다리는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지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우리 앞에 눈에 보이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있고 기다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기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다리는 시기는 무언가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더디 느낄 때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인내하신 주님, 푸대접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묵묵히 강림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상기시키시면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감당하신 주님, 훗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입술에 올려질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종의 모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주님을 높이고 바로 그 주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종의 노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씩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전 없는 모습들, 제자들마저도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실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날 만큼 눈앞에 진전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대속자의 걸음을 그치지 않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엿보는 것처럼 훗날 이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죽음 뒤에 순종 뒤에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도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길에 머물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아기 예수의 이름 또 그 겸손하신 모습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를 앞서서 주의 종으로 살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